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토마스에게 하신 이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은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물질인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연결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과 대립한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이 믿음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세상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과도 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는 무엇이기에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에는 정해진 방법,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자동차는 이런 저런 식으로 하면 움직인다라는 방법론이 존재하죠. 고정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고정된 방법이 없습니다. 뭐 쉬운 예로 똑같이 예배자 그리를 열심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현장에서 고정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일독서는 사도행전이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대단히 이상적으로 보이는 느낌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하지만 이들의 열렬한 모습에는 감각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초대교회 때 사람들, 진짜 초대교회 때 사람들요. 적어도 예루살렘 모 교회의 초기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거의가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는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믿음의 바탕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그래서 나름의 주관성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관성은 예수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얼마 가지 않아서 라는 이것 자체가 바로 감각적이죠. 그래서 그 기대도 사실은 인간의 감각 안에 잡혀있는 것이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었고 그들 믿음의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상당 부분이 보이는 것에 감각에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곧장 흔들리게 되죠. 그렇게 곧 자신들의 감각 안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데도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의 테살로니카 전서를 보면 그런 감각의 바탕을 둔 믿음의 혼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바울 사도가 그때까지 살아있게 될 우리들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 이러한 감각에 기반한 믿음에 자신의 믿음의 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고 그 교우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초반입니다. 초반 이야기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금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때처럼 인간의 감각 안으로 들어오는 재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를 포함한 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의 감각 속의 믿음을 포기해야만 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감각 너머의 것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서관에서 앞에 말씀드린 테살로니카서보다는 훨씬 뒤에 책이 되죠. 그런 믿음의 변화, 재림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혼란기를 살짝 이렇게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안 오냐? 주님께서 미루시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안에서 존재하던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 그 속에 세상적인 복수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또한 자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한 묵시록이 재림에 담겨있는 인간의 그러한 복수에 대한 바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땅에 남은 사람들은 싹을 이렇게 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기 때문에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재림을 그렇게 통쾌한 하나의 복수로서 기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 또한 세상에 속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각 안에서 이렇게 배회하는 믿음이란 세상 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에 연연하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또 내가 바랬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내 흔들려버리고 마는 믿음이 바로 감각 안에 존재하는 믿음이 됩니다. 토마스의 말 그대로입니다. 나의 감각 안으로, 나의 손가락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일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느님께 바라는 세상적인 복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하느님에게 실망하고 그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감각에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만 믿음이 그 감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감각 안에 머무르게 될 때 그 믿음은 뿌리가 얕은 위태로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토마스의 믿음은 감각에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감각을 넘어서게 되고 그는 스승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사도가 되어서 나중에는 순교하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감각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사실상 믿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토마스가 그렇게 안 믿는다, 내 손가락에 안 들어오면 못 믿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 토마스를 안아주시죠. 손가락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비움으로써 나를 채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나를 죽임으로써 나를 살리는 사랑이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나를 가지게 되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아서 믿고 읽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현존을 깨닫음으로써 가지게 됩니다. 그 현존의 씨앗이 바로 사랑이고 자기 비움의 바탕이 되는 하느님의 사랑이 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그 사랑을 나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죽는 날까지 묵묵하게 살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고정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방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그 행동과 말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경우들이 많기도 하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감각을 포함하면서 그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됩니다. 보이는 것과 감각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또 그것을 동시에 넘어서서 살아가는 이 역설인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